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 분야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용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2%인 114억 5,185만 9천 원이 증가한 6,418억 3,7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43.59%입니다. 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복지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6%인 132억 6,403만 9천 원이 증가한 914억 7,0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7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관련 복지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담당 인력 비용으로 도비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성립 전 예산에 대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하단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 보훈회관의 노후화 문제 개선 및 산재에 있는 보훈단체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풍무 2지구에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101억 3,042만 원이며 공사 착공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등 재가 돌봄 및 심리 지원, 영양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7,1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 통장 사례 관리자 운영입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사업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가입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 9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부터 3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3,260만 원 증액, 진료비 등 예탁금 1억 4,79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으로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인 31억 1,566만 원이 감소한 2,785억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노인 장기요양 지급 대상자 감소, 장애인 돌봄 바우처 대상자 감소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경로당 사회활동비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경로당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1억 6,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시장형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을 위한 카페 운영 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부터 시설급여는 지급 대상자 감소로 31억 6,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 감소에 따라 1억 5,763만 원이 감액된 17억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IoT, AI 활용 돌봄 사업은 통신비가 감소됨에 따라 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37쪽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0.41%인 1억 2,191만 6천 원이 증가한 298억 2,7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7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여성가족부 인건비 감축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조정되어 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상단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은 2024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사업 조정으로 3,28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중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대상 인원이 19,827명에서 2,015명으로 확대되어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은 코로나19 이후 수련활동 프로그램 및 사계절 쌀매장 운영 활성화에 따라 시간의 근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출연금 91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은 기본급 인상 및 기존 지원시설이 5개소에서 6개소로 증가하여 2,66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 하단 가족센터 차량 운용 지원은 기존 가족센터 보유 차량으로는 물품 배부 및 가정 방문 등 현안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차량을 임차하려는 사항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상단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은 20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으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회 추경 예산은 11억 8,157만 2천 원이 증액된 2,404억 9,7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자체 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급식 위생관리 지원, 어린이집 확충,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4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권역별 활충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풍무분소가 개소함에 따라 추가 인건비 및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여 1억 3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돌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쪽 하단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급식소의 안전도 강화 및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부터 150쪽까지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하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추가 지원 및 2024년도 방문용 가족 회복 사업 수행기간 선정에 따라 1억 2,32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애 위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뭐 설명은 미리 다 주셔서 그래서 다른 부분은 잘 이해가 갔는데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업이 있는데 뭐 이렇게 더 대상층이 확대된 그런 내용인가요?
네,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 가사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요 뒤에 그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22년, 23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건가 신규 사업인가 했는데 이제 그런 사업은 되고 있는데 더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네,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됐다는 그거 로 이걸 올려주신 거죠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사간병 서비스라고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일상 서비스가 있었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취약계층이고 이거는 조금 더 계층을 이제 확대를 해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 중장년, 그 다음에 가족 돌봄 청년까지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네, 넓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저도 이게 조금 낯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뭐 홍보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하려면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홍보비를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뭐 앞으로 세우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거라도 홍보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제 뭐 반상회나 뭐 이제 리플렛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아한 기간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일상 돌봄이 이제 잘 저희가 발견하기 쉽지 않은 사각지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유관 기관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홍보하는 데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그 어떤 가사를 돌보고 있던 그런 청년층에서 아마 질병이나 고립된 청년까지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 말씀대로 그런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으셔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발굴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소득 수준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거보다 어떤 서비스에 필요에 따른 그런 대상자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확실하게 그렇게 대상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열려 있다 보면은 그럼 이게 자기 부담금도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이제 기초 수급자는 면제, 뭐 차상위는 뭐 20%,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160% 중위소득 160% 이상 초과자는 또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한 12만 원 뭐 63만 원 이렇게 해서 예. 또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본인 부담이 틀립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요것 좀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지라 저도 조금 더 알고 싶기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좀 부탁드리고요. 뭐 병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 물론이고 또 돌보는 그런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주라든가 이게 뭐 식사나 여러 가지 그런 뭐 병원 동행도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광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현 의원입니다. 뭐 그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들보다는 복지과에 제가 참 그 뭐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뭐 다들 우리 의원님들 선출직들한테는 이제 그 소방서에서 문자가 다 아침마다 오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좋지 않은 그 사고가 이제 문자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자살 사건이 아주 이제 목맴 사고 목을 매서 자살을 한 사고도 이제 오늘 있었는데 이게 아침마다 이게 도착하는 문자들을 보면서. 거의 매일 같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야, 이게 우리만 그런 건지, 다른 지역도 그런 건지도 사실 통계를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김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부터 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대내외적으로도 다 힘든 입장인데, 이게 특히나 이제 복지에서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들은 혹시 또 따로 이렇게 별도로 최근 들어서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잠깐 물어볼까요?
네, 복지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희도 좀 마음 아프게 듣고 있는데 이제 저희 김포시가 제가 이제 어떤 통계 회의에 가서 통계를 좀 봤는데 연간 한 100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 파트와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에 그 자살 예방 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그래서 복지과하고 그다음 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그 자살에 대한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예상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출생률과 그 결혼율은 떨어지고 자산율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죠. 그래서 뭐 인구도 0.78명에서 0.72명, 0.68명대로 그 인구 통계는 분기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0.68명까지 인구가 떨어졌는데 가장 비극적인 인구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출생률, 결혼율은 떨어지면서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구는 뭐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대도시가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김포는 어쨌든 대도시입니다. 50만. 그래서 이게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도 중요한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 큰 무거운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올해 그러니까 아까 숫자 말씀 주셨지만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통계상으로 IMF 때 코로나 상황보다 뭐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1%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이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난 최하 경제 성장률이랍니다. 1%가. 그래서 그 통계 수치 자체가 아마 이런 자살률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금은 TF팀을 만들든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보시고요. 김포는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50만 대도시 김포만의 조금 더 두드러진 특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제적인 상황들도 대외적인 것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됐을 때 김포에 오신 분들의 특성들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께서 해당되는 부서와 또 유관기관과 같이 함께 특단의 TF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히 영역관화로 올해 이뤄질 것이다 뻔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한 분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이 TF팀이 좀 구성이 되어서 특별한 회의를 좀 하셔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제안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간 부서가 조금 저희 복지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살 예방 지원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TF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서 어쨌든 김포시의 그 자살 예방하는 게 일단 급 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재난과 재해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재난과 재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재원하시고 제안하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리면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메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메이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이렇게 복지가 사업도 많고 굉장히 금액들도 복잡하고 한데요.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그리고 항상 사전 보고를 성실하게 해주는 부서 중에 1등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만 조금 소소하게 더 발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떤 최근 3년 실적이나 잔액에 오류가 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8페이지도 보면은 지금 금액이 이게 맞는 건지 지금 2024년 금액이 지금 분명히 잘못돼 있고 집행 잔액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21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나 이런 현액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217페이지에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홍보비로 7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본 예산 통과할 때도 원래 이 세부 내역이 동일했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예산일 때는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만 이제 세워놨던 겁니다, 의원님. 그랬다가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홍보비를 최대 어쨌든 최소 20% 이상 이렇게 잡으라고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변경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예 그렇게 공지가 내려온 상황으로 네. 그럼 거의 저희는 10% 정도 네,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사업비의 10% 뭐 20%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좀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이제 뭐 정용회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이 7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뭐 리프렛도 작성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유관 기관들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뭐 홍보물이 됐든 뭐 홍보 뭐 전단지가 됐든 유관기관하고도 같이 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잡혀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 정영애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조금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뭐 잘 시민들 위해서 꼼꼼하게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강민 의원입니다. 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복지과에 이렇게 당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1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가 150가구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가문 없이 이제 진행하는데 앞서 이제 오강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당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살 예방 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본 의원이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이 역대 최대로 이렇게 급증하니까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지역별로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제 당부드린 사항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촘촘한 복지,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이런 운영들을 잘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모든 예산들 보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국도비 내시로 다 이렇게 우리가 매칭 사업을 대다수가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었단 말이죠.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이제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본 의원들이 뭐 위기가구라든지 신중년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노인 또 관련돼서라든지 여러 조례를 저희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십사 지금 2월 13일자 기사에 보면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사례도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고독사 위험군입니다. 또 오늘자 기사에 보면 22년 노인 빈곤율이 38.1%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21년도 37.6%보다 더 악화되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금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표한 사항입니다. 오늘 그만큼 이런 사항들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촘촘하게 잘 챙겨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지역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맞춰서 더 촘촘하게 시비를 세울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조금 더 네,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